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우리 모든 분들이 수도 없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이 말씀에 관한 설교도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뜬금없이 데오빌로여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문구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의 1장 1절에서 동일한 이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똑같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 또는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아니면 어떤 가상적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이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졌다라는 이 사실에서 이 두 권의 책이 내용상 한 권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한 권이란 이렇게 이걸 꼭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제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라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죠.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인 이 사도행전은 주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한 권의 책이라면 사도행전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사역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사역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인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 3절은 누가복음 24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4절 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이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대목을 읽으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나중에 8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곧바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가 보다. 그럼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의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질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여기에 보시면 질책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에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데 있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물리적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그 나라에서 한자리 챙기는 거예요. 한몫 챙기는 거. 이게 그 당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고 더 일을 할 때 자칫 이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자칫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그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셨어요. 결코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의 초점을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이것은 너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다른 데 있다. 제자들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최종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런 주제가 하나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속에서 그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사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이런 순으로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를 삼고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한 후에 너희들은 나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한 가지 전제가 따라붙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비로소 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늘 의문을 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 우리는 흔히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왜 굳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도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전도라는 것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또한 방금 제가 4절, 5절 때 제가 했던 질문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그래서 예수님마저 나중에 이용해버리지 내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실 때, 이건 타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말로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호기심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냥 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호기심에 교회에 한번 나왔다가 신기한 것이 없어지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가벼워져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이건 얼마나 무겁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이럴 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객관적인 그런 어떤 구세주로 믿고 따라서는 절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완전히 예수님화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예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할 때 이 성령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몸부림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주 신비하게 뭔가 병 고치는 은사 뭐 보기에 아주 영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을 행하고자 몸부림치며 그 안에는 온통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특별한 그런 일,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주된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그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도들이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의 다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 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뜬금없이 아무 소개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정진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쭉 신대원도 같이 다녔고 제가 1학년 때 정진 목사님 3학년이셨고요. 신대원도 같이 다녔고 후에 에스라도 같이 다녔습니다. 예, 이제 제가 울산교회에서 한 9년 동안이나 있었네요. 이제 2월 말에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몸부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한국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계산을 했고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하면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 이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국 제가 2월 말에 사임을 하고 중국 신량 쪽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중국인들 상대로 신학교 사역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기서 이미 쭉 신학교 사역을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제 정진 목사님께서 한 5월인가 6월 달쯤에 중국어를 한번 제가 모셔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교회에 말씀 드리셨죠? 네, 아, 네. 나중에 혹시 말씀하시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